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팬데믹 초기 미국의 병원들이 압박받았을 당시 인도가 지원을 제공한 것처럼 우리도 인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코로나 관련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도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특정 원재료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치료제와 신속 진단 장비, 개인 보호 장구, 의료용 산소 등을 공급하거나 관련 물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25일 하루에만 35만 2천여 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되는 등 최근 닷새 연속 최고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2,8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감염 폭풍이 인도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총파업협동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얀마 군부의 합의를 비판하며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총파업협동위원회 측은 아세안이든 유엔이든 외부인들은 싸우지 말고 협상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만 한다며 하지만 이는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잠시 주춤했던 시위가 오늘 미얀마 각지에서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과 미얀마 군부의 민 나웅 클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24일 회동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미얀마에서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 특사 파견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민주진영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정치범 석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당초 초안에는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지만 최종 성명에는 정치범 석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수준으로 변경됐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다음 달 26일부터 트래블 버블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양국 간 여행객이 의무 격리 없이 오갈 수 있는 항공 여행 정상화 조치를 말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여행객은 다음 달 26일부터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상대국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홍콩발 출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양국은 처음 2주간은 최대 승객 200명까지 각각 한 대의 항공편만 트래블 버블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트래블 버블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면서 연기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이번 여름부터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르질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올해 여름부터 유럽지역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로 공식 규정한 것을 놓고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성명에서 오늘은 오스만 제국 시절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집단 학살로 명명한 것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터키 대통령실의 이브라임 칼린 대변인은 어제 미국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와 종류, 수준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도 전날 데이비드 셰터필드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조치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여기에 이용된 유조선을 압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와 협상가로서 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행사가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최고는 9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대형 유조선을 압수해 몰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23일 싱가포르 국적자 거기생 씨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날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거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유류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은 거 씨가 지난 2018년 2월과 6월 사이 유조선 비에틴 1호를 이용해 직접 남포로 유류를 운반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는 익명의 인물들과 공모해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이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소장은 커리저스호의 구매 과정에서 미국 달러가 사용됐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할 때도 미국의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등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커리저스호는 2019년 9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2,871톤에 달하는 휘발유를 구매한 뒤 유엔 제재 선박인 북한의 세별호에게 또다시 환적 방식으로 이를 넘겼다고 기소장은 밝혔습니다. 미 검찰은 해당 휘발유 구매 대금이 119만 달러와 37만 달러, 9만 3천 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달러로 거래됐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거 씨는 또 여러 업체를 통해 커리저스호에 대한 각종 서류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커리저스호는 2019년 11월엔 직접 남포로 향했으며 남포의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기소장은 커리저스호가 중점적으로 불법 활동을 벌이던 시기에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거 씨에게 각각 최대 20년의 실형이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돈세탁 공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거 씨는 아직 미 수사당국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거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검찰은 거 씨에 대한 형사 기소와는 별도로 거 씨가 이용한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커리저스호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정부에 억류된 상태라며 캄보디아는 지난해 4월 미 법원의 압류에 따라 커리저스호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019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고철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커리저스호 역시 이변이 없는 한 와이즈 어네스토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리저스호는 17,000톤급 대형이었던 와이즈 어네스토의 약 5분의 1 크기의 중소형 유조선입니다. 오드리 스트라우스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거 씨가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재 회피 선박인 커리저스호도 압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커리저스호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 회피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커리저소의 압류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침몰시키는 또 다른 조치라며 미국은 민사 몰수와 형사 기소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의 제재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와 협상가로서 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이메일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상 한국을 향한 공격을 막았던 건 나였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게 나는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군사적 바가지를 씌운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바가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처럼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한국 정부가 자신이 요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임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한을 1년 이상 넘긴 시점에도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6년 기한에 첫해 약 13.9%를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이 최근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즈 신문 인터뷰에 대한 대응 성격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외국의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와 맺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원칙을 지킨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행사가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대북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주최하는 연례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서울에서 25일 오전 9시에 열린 기도회와 개회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8시에 열린 이 행사에 미국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18번째를 맞는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개방 북한이라는 주제 아래 일주일 동안 여러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부분 행사가 화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26일엔 열린 마음을 주제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 AI가 주최하는 화상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 연구소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정치 경제 석좌와 올리비아 시보 연구원이 북한 고위급 출신 탈북민들과 북한과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200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북한 자유의 날이 선포됐던 28일은 북한의 자유를 위한 국제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또 이날 열린 정신을 주제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하는 화상 토론회도 열립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올리비아 에너스 연구원은 한국의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탈북 경험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8일엔 열린 국경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탈북 고아들을 돕는 이사벨라 재단의 파벨 클라 박사가 북한의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며 탈북민들도 참여해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이어 29일에는 북한자유연합의 정기총회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진전시킬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인 30일엔 워싱턴에서 폐회식과 함께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평화 시위가 열립니다. 과거에는 주로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쇼티 대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행동에 나섰다면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했을 것이라며 그 탈북민들을 대신해 행동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 앞 시위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2년 연속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국제사회를 무대로 북한 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의미를 알아보는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석 탈북민들은 각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y now, much of the world knows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s unparalleled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its own people. This dynastic totalitarian state.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국민의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의 비할 데 없는 체계적인 침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김씨 왕조의 전체주의 국가는 자국민 삶의 모든 영역을 절대적으로 통제합니다. 미국 국무부 UN Freedom House를 포함한 수많은 기관의 시민 보고서 및 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와 카르 인권정책센터가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식의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사회를 무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는 탈북민 7명이 참가해 각자의 경험과 인권 문제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하버드 벨퍼센터 박사후 연구원인 백지은 씨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e problem definition today or to date has generally been a very
이번 세미나는 현재 북한 주민에게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재정의하고 장단기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세미나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이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숙청된 고위 지도층의 비극을 목격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 이현승, 이서현 남매,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했던 박연미 씨, 꽃집에 출신 이성주, 티모시조, 이성민,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탈북한 박대현 씨가 초대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구체적으로 인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에 관한 첫 질문은 지난해부터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서현 씨가 답했습니다. 이서현 씨는 북한 주민은 거주 지역이 어디든 모두 심각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고 연좌제가 그 수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떠난 지 6년이 넘었지만 50년 넘게 북한에서 살았던 자신의 어머니는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My family and I, we left North Korea in 2014, but so it's been more than six years since we left North Korea, but my mom, she still unconsciously whispers directly into my ears. Because after living in North Korea more than 50
누군가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습관으로 남은 행동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북한 정권에 의해 억압을 받고 살았는지를 떠올리게 해 매우 슬픈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이서연 씨는 북한 내 연좌제로 평범한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수용소에 갇히고 그들의 가족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김씨 정권 아래 살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탈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은 13살 때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인신매매당해 성노예로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irls are slaves in China right now, being sold like pigs. And this is completely forgotten from the mainstream because
박연미 씨는 지금도 수많은 소녀들이 돼지처럼 팔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난이 완전히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연미 씨는 살기 위하여라는 자서전을 영어로 출간한 뒤 유창한 영어로 국제무대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지은 씨는 북한 주민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에 이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 지원단체 우리온을 이끌고 있는 박대현 씨는 탈북민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하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According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South Korea, 62.67%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xperienced severe hunger.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민 5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다며 그 이유는 탈북민 10명 중 8명이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고 61.67%가 굶주림이 시달린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PTSD에 시달린다는 것은 당시의 공포와 괴로움이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국민의 전체 자살률보다 3배 높은 탈북민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대현 씨는 지난 2017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 한국에 정착했지만 어려움을 겪으며 영국과 중국 등지로 옮겨 다녔던 경험을 말했었습니다. 박 씨는 현재 40여 개 탈북민 정착기관의 정보를 취합한 우리온이라는 앱을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교육을 꼽으며 시민사회가 탈북민들에게 전문적 배경과 기술을 나눠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자서전 거리소년의 신발에 이어 2018년 나의 1, 2, 3 영어 공부 등 책을 펴낸 이성주 씨는 현재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Successful defector leaders in diverse fields may serve as role models who can provide valuable advice as predecessors.
이성주 씨는 탈북민들이 학계와 정계에서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역경을 극복한 성공 스토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귀중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주 씨는 또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탈북민들도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탈북민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티머시 조 씨는 꽃집을 출신으로 2008년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영국 시민입니다. 조 씨는 영국에서 북한과 달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의 가치를 배웠다며 국민을 위해 영국 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나라와 외부 세계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에는 학생, 일반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실시간으로 반응을 올리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터프트 대학 플래처 법학 외교대학원 이성윤 교수는 VOA에 탈북민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통제, 뭐 연좌제가 엄청나게 효과적인 그런 통제 지배 수단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죠. 지금 21세기에 이조 시대도 아니고 연좌제를 이렇게 북한 당국이 주민 통제 수단으로 지금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게 정말 극심한 인권 유린이죠. 또 북한 당국 그런 관료들도 지위가 높을수록 전화기 도청 등등 더 심한 받는다. 그것도 아주 일리 있고 적절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이현숙 씨가 비판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전단뿐 아니라 쌀, 성경책 등 주민들이 되팔아 생계에 보탤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전단지만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법안을 보시면은 USB다, 현금, 현금 외 뭐 재산상 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심지어 뭐 양말, 한툴레, 칫솔, 치약 등등 성경 거의 모든 물품을 금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범위가 아주 넓어요. 단순히 전단지만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백지은 연구원이 탈북민들을 북한 인권에 대한 폭넓은 대화에 참여시키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I can't ignore the voice of my faith and conscience.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나의 양심과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친구와 가족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I want my friends, relatives, and families and other fellow North Koreans also they can enjoy the basic rights of as human beings.
It's because the right thing to do. What else can we be doing as a humanity? Not sharing.
또 인권 운동은 올바른 일이라며.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일부 풀고 물품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국 내 대표적인 대북 민간단체 협의체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중 교역 재개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여러 준비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의 이종걸 상임의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내 유력 인사로부터 북한이 중국과의 물자교류 재개를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를 풀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의장은 민화협 차원에서 추진 중이던 중국을 경유하는 대북 사업을 위해 중국 측과 연락을 지속해온 가운데 이 인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인해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화협은 200여 개 정당,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대북 민간교류 협의체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남북교류 협력은 물론 인도적 지원 관련 업무를 해오며 북한 측과 긴밀한 채널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상임의장은 해당 사업은 다른 사유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교류 허용 방침에 따라 또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은 물론 해외와 모든 육, 해, 공 통로를 봉쇄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농자재와 식량 등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조짐들이 최근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 북한 측의 물자 거래 제한을 담은 무역 계획서를 입수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조 박사는 보안상 이유로 문건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무역성사나 대외무역기관이 중국 측 무역회사의 A모 사장에게 북한에서 생산되는 꿀과 공예품, 미술작품, 약초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그 자본금으로 600톤의 양식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서에는 북한 측 도장이 날인돼 있다고 조 박사는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양강도 쪽에서 3월 초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영농자재 수입 계약을 진행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간 물류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여러 준비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북중 국경이 일부 열렸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까지 물류 운송 재개 여부와 재개 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 동향 등은 민간단체 인도 협력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보면서 이 계기에 우리 민간단체 등의 인도 협력도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외신들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무역 재개 조짐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북중 국경 봉쇄 완화는 당국 차원의 공식 개방이라기보다 부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방역에 여전히 초긴장 상태라며 북중 교역을 허용하더라도 인적교류와 일반 차량 통행 등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매우 제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소폭 재개하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조만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의주역 내 지붕 형태 가림시설이 철거된 것이 확인돼 교역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무역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한 건 외부와의 교역을 전면 차단했다는 의미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국경 봉쇄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중무역이 반년 만에 일부 재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3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비료 등 약 1,297만 달러치를 수입했는데 비록 대북 제재 이전에 월 2억 달러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입액 1,000만 달러를 넘긴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무역 규모가 계속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 간 국경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운송회사 책임자를 인용해 다음 달 1일 단둥과 신유주 사이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도 지난 15일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북한으로 운행할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를 포착했다며 열량이 넘는 길이의 이 화물열차에 평양역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외교 소식통과 업체 관계자들은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이달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관측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도 지난 14일자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며 단둥 당국이 국경의 무역시설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BOA는 22일 민간 선박 추적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선박 7척이 중국 항구 혹은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중순 이후 선박들의 해외 운항이 사실상 끊겼던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변화로 최소한 다음 달 공개될 4월 북중 무역도 일정 규모에 이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역에 열차 가림시설이 들어섰다 최근 철거된 것이 확인돼 교역 재개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6일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한 신의주 일대 위성사진에는 신의주역에 길이 약 400m 형태의 기차 가림시설이 관측됩니다. 이 시설은 비닐 등으로 만들어진 듯 군데군데 찢어진 상태였고 최초 하얀색으로 추정되지만 주변 석탄 야적장의 영향으로 색깔이 까맣게 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해 10월 설치된 뒤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돌연 철거됐습니다. 시설의 정확한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열차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길인 점으로 밀어볼 때 화물을 가리거나 화물을 눈이나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4월 첫날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열차 운행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분위기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문을 다시 연다는 관측이 많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교수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 같은 관측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mean, I think probably sooner or later the North Koreans will open the border, but we have to be factual about it.
다만 브라운 교수는 현 시점은 북한이 많은 양의 비료를 필요로 하는 때라면서 지난달 유입된 비료는 과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료 수입을 위해서라도 무역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 설탕과 밀가루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수개월째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상인들이 설탕 등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문을 개방하기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에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2월 유례없는 수준의 국경 봉쇄를 단행했으며 7월엔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7월 열리는 일본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최근 비회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외부 세계와의 거래를 매우 신중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에 상주하던 외교관과 국제구호기구 직원들이 대거 평양을 떠났습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체코, 폴란드, 베네수엘라, 브라질, 파키스탄 공관은 폐쇄됐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국제기구 직원도 3월 철수했습니다. 도대체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VOA는 최근까지 북한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으로부터 평양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됐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름 등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해 주시죠.
저는 북한에서 근무했던 외국 외교관입니다. 그 이상은 밝힐 수 없습니다.
현재 평양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 등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대사만 남아있고 외교관들은 대거 철수하고 공관도 대부분 폐쇄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외교관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평양의 외국인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으면 엄격한 제한 조치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2020년 3월 9일에는 항공편을 마련해놓고 출국을 종용했습니다. 이때 많은 외교관이 철수했는데 독일 대사관도 이때 폐쇄됐습니다. 그 후 북한 당국은 국경을 철저히 봉쇄해 일반 우편과 외교 우편, 소포, DHL은 물론 송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사관 관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외교관에게 관련된 빈협약 위반인데 북한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평양에 남아있지 않나요?
평양에서 중국 대사관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 대사관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게 개방적이고 교류가 많습니다. 다만 3월 18일 러시아 외교관과 가족이 레일바이크를 밀며 북러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중 국경이 언제쯤 다시 열리겠습니까?
최근 중국과 북한이 서서히 무역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지만 자체 생산을 할 수 없는 물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중 인적 교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평양에서 좋은 식당이나 통일시장 등에서는 중국 상인들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또 왜 장기간 북한에 머물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관리들과 일반인들은 공식적인 발표 외에 나 같은 외국인에게 중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에 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언론은 아직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 그리고 새 대통령 이름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 대해서 언급할 때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미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북한 외무성과 정책 협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관리들은 외국 외교관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준비된 문건을 읽을 뿐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백신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북한 외무성 관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자주 담화를 내는데요. 실제로 김여정이 외교정책에 관여하나요?
중요한 외교정책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이 내린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김여정이 담화를 내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식량 사정이 어떻습니까?
평양의 외교관들은 식량 부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야채와 생선 등은 그런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렌지나 바나나 같은 수입품은 보기 힘듭니다. 또 전에는 밀가루로 만든 비스킷이 있었는데 이것이 밀가루가 아니라 쌀로 만든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품질은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물가가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외국인들이 북한의 모든 상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관들이 갈 수 있는 상점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가격이 올랐고요. 이후 밀가루, 쌀, 기름, 설탕 가격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설탕은 1kg에 1달러였는데 지난 6개월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외교관들은 지정된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휘발유는 1kg에 1.05달러, 디젤유는 1.5달러였습니다.
다른 물가는 어떻습니까?
평양의 통일시장이 물가 변동을 살피기 좋은 곳인데요.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과일 가격은 꽤 올랐고 수입품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그만 인스턴트 커피 한 병이 30에서 40달러고 원두 커피는 1kg에 15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샴푸, 샤워젤, 면도용 거품 가격은 30에서 50달러였습니다. 중국산 스카치 테이프는 10달러였습니다.
평양의 전력난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양에서는 전기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평양의 외국 대사관들은 모두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밤에 보면 평양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태양광 패널 배터리에 연결된 희미한 조명을 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도 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인위적으로 1달러에 8,000원이었던 환율을 6,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가요?
북한에는 외국인용 환율과 내국인용 환율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 당국이 외화 흐름을 바꾸고 원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신흥부유층인 돈주들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돈주는 김정은 정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주와 정권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주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처럼 북한이 중앙집권적인 사회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돈주는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주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북한에서 근무했던 외교관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외국 공관 폐쇄와 물가 움직임 등 평양 내부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냉전 시대에 적용했던 핵 억제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핵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의 대외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지난 20일 상원군사위에 출석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핵강대국을 억제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경고하며 냉전 시절 이래 적용했던 억제력 셈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평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책무에 따라 재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위치가 다른 모든 통합전투사령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재래식 전략을 포함해 모든 합동군의 임무 달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며 70년 넘게 방치해둔 핵무기 자산으로는 어떤 정책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리처드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적성국에 대한 억제력 강조와 함께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외 발신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공군이 전략폭격기 자산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특정 시점과 목적에 따라 전 세계에 전개하는 이른바 역동적 병력 전개를 공표한 이래 인도태평양과 유럽 정부에서 전략폭격기 전개의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개념엔 적성국에게는 불확실성을 야기하면서 동시에 동맹들에게는 세계 어느 곳이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셈법이 반영됐습니다. 또 전략사령부는 최근 핵무장 적성국을 상정해 실시해오던 비공개 모의 전쟁 훈련 DEGRE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은 두 개 이상의 핵무장 적성국에 대한 동시 대처를 염두에 둔 억제력 강화 훈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에 전략사령부의 이 같은 대외 행보는 실제 핵전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최근 변화된 셈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군사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at's going to ripple in the services that now they're going to need all these off who understand nuclear so they can play senior planning rol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냉전 종식 이래 지난 20여 년 동안 전략사령부 본연의 임무인 핵전쟁 수행 역량에 대한 투자가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 등의 동시다발적인 핵 위협 증대가 전략사령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향후 다른 통합전투사령부의 핵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핵전쟁 수행에 관한 기획, 인원 편성, 전략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또 냉전 시절에 적용했던 상호 확증 파괴, 매드 개념도 적성국의 회색지대 전략, 핵국지전 등의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무색해지면서 전략사령부의 향후 역할은 미사일 방어, 사이버 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리처드 사령관은 하원 청문회 출석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2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국방장관이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전략적 억제력 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nuclear deterrence is not separate from strategic deterrence, is not separate from conventional deterrence or space or cyber.
전략적 억제력 검토는 앞서 존 하이튼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대회에 처음 공개한 미국의 새 안보 전략 검토입니다. 당시 하이튼 차장은 그동안 미 국방부가 진행해온 핵태세 검토와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가 상호 연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사이버, 미사일 방어, 재래전 등 보다 확대된 분야에서 종합적인 시야를 반영하는 새로운 검토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전략사령부의 역할은 중국을 핵군축 협상으로 나오게 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다며 외교 측면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바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 박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략사령부 고위관리들의 행보와 관련해 본질적으로는 의회 예산 삭감 움직임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dmiral Richards is trying to defend a program for modernizing the U.S. nuclear triad.
특히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성된 핵 운반 삼축 체계의 현대화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려는 의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전략사령부가 최근 강조하는 중국 핵 고도화 평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며 이 같은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오래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절 소련과의 관계와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유사시 핵전쟁에 따른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양측 모두 비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위험성을 10여 년 전부터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 mean by that is, even though the U.S. doesn't say this publicly, the U.S. understands that a nuclear war with China would involve unacceptable damage.
세이머 전 조종관은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보복 공격을 상정해 생존성이 높은 핵 전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염두에 뒀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현대화 예산 감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사령부가 대부분의 중요 예산은 확보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핵 탑재 순항 미사일에 대한 세부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겠지만 억제력 강화 필요성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제기된 만큼 대규모 삭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또 적성국의 핵 위협이 거듭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략사령부의 외교적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5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WHO는 북한을 2025년까지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하는 목표 대상국에 포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매년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WHO는 이날이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회째를 맞는 세계 말라리아의 날은 말라리아 제로 목표에 도달이라는 주제 아래 말라리아 근절에 도달했거나 근접한 나라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지난 2007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가 공개한 2020 북한 말라리아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건수는 1,869건으로 3,698건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만 건을 넘었지만 2017년 4,575건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3,698건, 2019년에는 1,869건으로 연속해 크게 감소한 겁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말라리아에 따른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기가 감염 경로인 말라리아는 대부분 열대지역에서 발생한다며 지역적 이점이 있는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만 잘하면 완전 퇴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바주 전 소장은 여전히 북한 주민 약 100만 명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품과 물이 고이는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만들지 않는 청결한 상태 같은 막바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바주 전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말라리아 진단 키트나 치료제, 모기 기피제 등의 물품 조달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WHO는 세계 말라리아의 날에 앞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E2025 계획 보고서에 2025년까지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하는 25개 목표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에 현장 지원과 기술적 지도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 지원 대상국들이 스스로 말라리아 예방과 퇴치에 나서는 것이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상국들은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례 모니터링과 분기별 말라리아 발병 통계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WHO는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말라리아 퇴치 운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말라리아 퇴치에 필요한 방충망이나 살충용 스프레이 전달을 지연시키고 진단과 치료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보건시설 이용을 꺼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하는 대표적 모기 매개 질환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3일혈 말라리아가 발생하며 감염되면 초기에 발열, 권태감 등이 수일간 지속되다가 오한, 발열, 해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혈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열대혈 말라리아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잠복기간이 길게는 1년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폭발로 순식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원자로에 있던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4일 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50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노출됐고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백혈병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후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사건을 20세기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한 최악의 재앙으로 정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6일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 밴드 리더였던 스윙 재즈의 대부 카운트 베이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향년 79세였습니다. 카운트 베이시의 본명은 윌리엄 제임스 베이시로 그는 1904년 미국 동부 뉴저지 레드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베이시는 캔사스 시티, 시카고, 뉴올리언즈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재즈 연주가들과 교류했고 루이 암스트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시는 32살 때 재즈밴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베이시는 화려하고 흥겨운 음악으로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의 스윙 재즈 붐을 일으킵니다. 베이시의 밴드는 또한 1958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재즈 붐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모두 17번에 걸쳐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위대한 재즈 음악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카운트 베이시. 그는 오늘날까지 스윙 재즈의 대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